남에서 북으로 하늘에서 땅으로 생명을 전합니다.
사랑과 믿음으로 세우는 생명의 강.
성경을 일상으로,
신앙을 일상으로,
순종을 일상으로,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의 일상이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고,
우리의 일상이
우리를 성장하게 합니다.
일상을 영화롭게. 북조선 형제자매님들 안녕하십니까? 일상을 영화롭게 한희수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임윤슬입니다.
안녕하세요. 나진영입니다.
네, 오늘도 흥미로운 주제를 가지고 찾아왔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왜 그리스도인은 무당에게 점을 보거나 방토하면 안 되나입니다. 남조선에서 그리고 북조선에서도 아마 점을 본다거나 방토를 한다거나 하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 적지 않게 일어나고 있을 텐데요.
주변 친구들이 그냥 재미로 점집을 찾아가는 걸 봤어요. 특별한 종교적인 신앙심이 없더라도 뭔가 신기하기도 하고 자기 미래가 궁금하다고 하더라고요.
불안한 마음이 들 때 종종 있잖아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 중에도 너무 불안해서 점쟁이라도 찾아가려는 사람이 있을 정도니까요. 그런데 그게 왜 안 되는 건지 명확하게 배워주기가 어렵더라고요.
네, 바로 그겁니다. 많은 그리스도인이 왠지 안 될 것 같다는 느낌은 있는데 왜 안 되는지 성경적 근거를 명확하게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방송을 통해 그 이유를 제대로 살펴보고 또한 우리가 점이나 방토에 의지하게 되는 마음의 뿌리까지 함께 들여다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성경에서 점을 치거나 무당, 신접한 자를 찾는 것을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직접 살펴볼까요? 신명기 18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나 복술자나 길흉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접한 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중에 용납하지 말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다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런 가증한 일로 인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느니라. 아멘.
아주 분명하고 강력한 말씀이죠. 여기서 가증히 여기신다는 표현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좋아하지 않는다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주 강하게 혐오하신다는 뜻이죠.
그런데 여기에 복술자, 기룡을 말하는 자, 요술하는 자, 무당, 신접한 자 등이 모두 한꺼번에 나오네요. 이것들이 다 비슷비슷한 건가요?
저도 궁금했어요. 점집이랑 무당이랑 다른 건지, 또 방토는 뭔지 그런 것들이 궁금했습니다.
형태는 조금씩 다르지만 핵심은 같습니다. 모두 하나님이 아닌 다른 영적 존재나 힘을 통해 정보를 얻거나 미래를 알려고 하거나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하나로 묶어서 금지하신 거죠. 레위기 19장 31절 말씀도 읽어볼까요?
신접한 자와 박수를 믿지 말며 그들을 추종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는 말씀은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신접한 자를 찾는 것은 단순한 문화적 행위나 취미가 아니라 영적으로 자신을 더럽히는 행위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것을 이렇게 강하게 금지하시는 걸까요? 단순히 미신이라서 그런 걸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건가요?
그냥 근거 없는 것들이니까 믿지 말라는 이유라면 왜 가증하다는 강한 표현까지 쓰셨을지 궁금해요.
네, 좋은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금지하신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하나님만이 유일한 주권자이시기 때문이죠. 둘째는 점이나 방토의 배후에는 단순한 인간의 속임수만이 아니라 실제로 악한 영적 존재들이 관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8장 19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혹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지절거리며 속살거리는 신접한 자와 박수에게 물으라 하거든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 산 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할지니라. 아멘.
산 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는 말씀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죽은 자의 신이나 귀신에게 미래를 물으러 간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이 말씀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렇네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있는데 죽은 귀신에게 묻는다는 게 말이 안 되는 일이죠.
그런데 실제로 무당이나 신접한 자들은 어떤 존재들과 소통하는 건가요? 진짜 귀신이 있는 건가요?
성경은 그 배후에 실제 악한 영적 존재들이 있다고 증언합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저 많은 귀신 들린 요정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일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쫓아와서 소리질러 가로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 자치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아멘.
이 여종은 실제로 귀신 들려서 점을 쳤고 귀신이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정확한 정보도 말할 수 있었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자 그 귀신이 나오고 그 여종은 더 이상 점을 칠 수 없게 되었죠.
그러면 무당이나 점쟁이들 중에서 실제로 뭔가 마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게 다 우연은 아닌 건가요?
맞아요. 제 친구도 예전에 점집에서 아주 정확하게 자기 상황을 마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것이 바로 핵심입니다. 배후에 악한 영이 관여하기 때문에 때때로 놀라울 정도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도 하죠. 하지만 그것이 진실을 말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목적이 다르기 때문이죠. 과연 악한 영에게 상담받으면 좋은 결과가 나올까요? 많은 사람들이 무당이나 점쟁이를 찾아가서 조언받고 실제로 도움을 받았다고 느낍니다. 그런데 그 도움이 진짜 도움일까요?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아멘.
마귀의 본성은 거짓입니다.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거짓의 아비라고 하죠. 그런 존재에게 조언을 구하면 어떻게 될까요? 설령 처음에는 맞는 말처럼 보여도 그 최종 목적지는 우리를 해치는 것입니다.
아, 그러니까 처음에 신뢰를 쌓기 위해 사실을 말하거나 마치는 것처럼 보이다가 결국에는 우리를 잘못된 방향으로 이끈다는 건가요?
마치 낚시할 때 사용하는 미끼 같은 거네요. 맛있어 보이는 걸로 유혹하다가 결국에는 낚아채는 거죠.
정확한 비유입니다. 사탄은 자신을 빛나는 천사로 가장하기도 합니다. 처음에는 진짜처럼 좋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생각해보세요. 내 원수가 나에게 진심으로 좋은 조언을 해줄 수 있을까요?
아니죠. 원수라면 결국 나를 망하게 하거나 해치는 방향으로 유도하겠죠.
그렇게 생각하니까 무당이나 점쟁이에게 조언을 구하는 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느껴지네요.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결정을 우리를 망치려는 존재에게 맡기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성경에서 실제로 무당을 찾았다가 망한 사례가 나오는데 사무엘상 28장에 나오는 사울왕 이야기입니다. 사울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으시자 신접한 여인 엔돌의 무당을 찾아갔습니다.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사울이 그 다음 날 전쟁에서 죽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울이 마지막에 모당을 찾아간 것은 정말 비극적인 결말이네요. 하나님을 떠난 것이 먼저였고 모당을 찾은 것은 그 결과였지만 결국 그것이 사울에겐 몰락의 길이었어요.
사울의 이야기는 매우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사울은 갑자기 무당을 찾게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조금씩 떠나기 시작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되자 결국 금지된 곳으로 발길을 돌린 거죠. 역대상 10장 13절 14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이니라. 저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침을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저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돌리셨도다. 아멘.
사울이 죽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나옵니다. 여호와께 묻지 않고 신접한 자에게 가르침을 청했다는 거죠. 여호와께 묻지 않은 것과 신접한 자에게 물은 것이 같은 무게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포기하고 신접한 자를 선택한 것이 사울에게 있어서 결정적인 죄였다는 거네요. 하나님과 귀신을 동시에 섬기는 건 불가능하다는 말씀 같아요.
어느 쪽이 진짜 주인인가를 선택하는 문제인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점을 보거나 구슬하러 가는 이유는 불확실한 미래가 불안해서 그런 거 아닐까요?
맞습니다. 바로 그 마음의 뿌리를 이제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점을 치러 가는 이유, 방토를 하는 이유, 결국 그 핵심에는 미래에 대한 불안이 있습니다. 취업이 될까? 이 결혼이 잘 될까? 사업이 성공할까? 내 아이는 잘 될까? 이런 질문들이죠.
맞아요. 보통은 누군가가 이렇게 하면 잘 될 거야 라고 말해주면 마음이 좀 편해질 것 같아요.
그 불안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불안한 마음은 인간이라면 당연한 거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불안 그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우리가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미래를 알 수 없고 그래서 불안을 느끼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감정이죠. 문제는 그 불안을 어디에서 해소하느냐입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27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겠느냐. 아멘.
우리가 아무리 염려하고 점을 치고 방토를 해도 그것이 우리의 미래를 실제로 바꾸거나 통제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점을 본다고 미래가 달라지는 건 아니니까요. 그냥 마음이 잠깐 편해지는 착각일 뿐이겠죠.
그런데 실제로 방토를 하면 뭔가 해결되는 것 같은 경험을 했다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건 어떻게 설명할 수 있나요?
네, 중요한 질문입니다. 몇 가지로 설명할 수 있는데요. 첫째, 심리적 효과입니다. 방토를 했다는 사실로 마음이 안정되고 더 잘 집중하게 되어서 실제로 일이 잘 되기도 하는 거죠. 둘째,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 경우는 악한 영이 일시적으로 도움을 주는 척하면서 더 깊이 빠져들게 하는 경우입니다. 이것이 가장 위험한 경우죠.
그러면 점점 더 의존하게 되겠네요. 한 번 점을 봤더니 맞더라. 그래서 또 가고 또 가고 그렇게 되는 거죠.
마치 중독 같은 거네요. 처음에는 좋게 느껴지다가 점점 더 깊이 빠져들어서 결국엔 나를 해치게 되니까요.
정확한 비유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20장 6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읽어볼까요?
신접한 자와 박수를 음란히 쫓는 자에게 내가 진노하여 그를 그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아멘.
하나님은 신접한 자를 찾아가는 것을 음란한 행위에 비유하십니다. 결혼한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구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아닌 다른 영적 존재에게 답을 구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음란한 행위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불안을 하나님께 가져가야 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해도 즉각적인 답이 안 오잖아요. 점집에서는 당장 이렇게 하라 라고 말해주거든요.
그게 솔직한 마음인 것 같아요. 기도하면 언제 응답받을지 모르지만 점집은 지금 당장 대답을 해주잖아요.
바로 그게 함정입니다. 즉각적인 답이 우리를 유혹하죠. 그런데 잠깐 생각해 볼까요? 지금 당장 대답해 준다는 것이 과연 진짜 좋은 걸까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방식은 우리에게 즉각적인 정보를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평강을 주시는 것입니다. 점쟁이가 줄 수 있는 것은 일시적인 안도감이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변하지 않는 평강입니다.
그러고 보면 점을 보고 나온 사람들이 느낀 느낌이 사실 진짜 평안이 아니었던 것 같네요. 뭔가 대답을 들었다는 안도감인데 얼마 지나지 않으면 또 불안해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은 그 불안의 근원 자체를 건드리는 거니까 더 깊은 거겠죠. 그런데요, 목사님.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미래를 다 알려주시지 않으시는 걸까요? 미리 다 알 수 있다면 불안하지 않을 텐데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미래를 다 알려주지 않으실까요? 전도서 3장 1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의 시작과 끝을 우리 인간이 완전히 알지 못하게 하셨다고 합니다. 즉, 미래를 모르는 것이 우리의 결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설계라는 거죠.
그게 왜 좋은 설계인지 이해가 잘 안 되기도 해요. 다 알면 더 잘 준비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저도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내 미래에 어떤 위험이 있는지 알면 피할 수 있잖아요.
네, 그렇게 보이죠. 그런데 신명기 29장 29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오묘한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구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아멘.
미래의 모든 것을 아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이고 우리에게는 나타난 일, 즉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우리의 몫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미 말씀 안에서 다 주셨다는 말씀인가요?
네, 맞습니다. 잠언 3장 5절 6절을 읽어볼까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미래 정보를 미리 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길을 지도하시는 분입니다. 운전할 때 길을 알려주는 길 안내 기계를 예로 들어볼까요? 목적지까지의 전체 경로를 처음부터 다 보여주는 게 아니라 한 번에 하나씩 방향을 알려주시는 거죠.
그 비유가 재밌네요. 길 안내 기계도 처음에 목적지만 설정하면 500m 앞에서 우회전처럼 그때그때 알려주잖아요.
맞아요. 전체 경로가 다 보인다고 해서 운전을 더 잘하는 게 아니고 그때그때 필요한 안내를 신뢰하고 따르는 게 중요하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도 그런 거겠네요.
그렇죠. 그런데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미래를 다 알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 내가 언제 어떻게 죽을지를 미리 안다면 나의 삶이 더 나아질까요? 만약 오늘 점쟁이에게 갔더니 당신은 3년 후 교통사고로 죽는다라고 했다면 어떨까요?
저라면 솔직히 그 순간부터 3년 동안 제대로 살 수 없을 것 같아요. 차도 못 타겠고 밖에도 못 나갈 것 같아요. 무서워서요.
그리고 점쟁이가 틀렸어도 문제예요. 틀렸는데 그 말을 믿고 3년을 두려움 속에 살았다면 그 시간을 어떻게 보상받겠어요?
네, 맞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한 번 죽은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우리는 모두 언젠가 한 번 죽습니다. 이것은 피할 수 없는 사실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시점과 방법을 우리에게 감추셨습니다. 시편 31편 15절을 읽어볼까요?
나의 시대가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와 핍박자의 손에서 나를 건지소서. 아멘.
나의 시대가 주의 손에 있다는 고백입니다. 내가 언제 어떻게 될지는 내 손에도 점쟁이의 손에도 무당의 손에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손에 있죠.
그렇게 생각하니까 오히려 안심이 되네요. 내 삶의 시간표가 불완전한 무당의 손에 있는 게 아니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거니까요.
내 목숨을 하나님께 맡긴다는 게 무서운 것 같았는데 사실은 가장 안전한 곳에 있는 거네요. 악한 귀신보다 하나님이 훨씬 강하시고 나를 더 사랑하시니까요.
네, 바로 그겁니다. 죽는 날이 언제인지를 모르는 것은 우리에게 선물입니다. 오늘 하루를 소중하게 살게 하는 동력이 되죠. 전도서 9장 10절 11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무릇 내 손이 일을 당하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내가 장차 들어갈 음부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음이니라.
내가 돌이켜 해 아래서 보니 빠른 경주자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강한 자라고 전쟁에 이기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라고 식물을 얻는 것이 아니며 명철자라고 재물을 얻는 것이 아니며 기능자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우연이 이 모든 자에게 임함이니라. 아멘.
결국 인생은 내가 다 통제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살라는 게 아니죠. 오히려 지금 이 순간을 충실하게 살라는 겁니다. 점을 통해 미래를 통제하려는 욕구 자체가 사실은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앉으려는 교만이기도 합니다.
그러고 보니 점이나 방토를 찾는 게 내가 내 미래를 통제하고 싶다는 욕구의 표현이기도 하겠네요.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을 이루고 싶은 마음인 것이고요.
그게 사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던 이유와도 비슷한 것 같아요. 하나님처럼 알고 싶고 통제하고 싶다는 욕구를 가졌던 거니까요.
네, 아주 예리한 통찰입니다. 점을 치고 미래를 알려는 욕구의 깊은 뿌리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내가 통제하겠다는 것이죠. 반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은 미래를 모르면서도 평안하게 오늘을 살아가는 삶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계획이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소망이라고 하시죠. 우리가 미래를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미래를 아시는 하나님을 알고 있는 거죠.
아, 그렇게 생각하니까 정말 달라지네요. 내가 미래를 모르는 게 아니라 내 미래를 아시고 선하게 이끄시는 하나님을 내가 알고 있다는 사실에 힘이 나는 것 같아요.
무당이나 점쟁이에게 미래를 물으러 가는 것은 사실 하나님에 대한 불신을 드러내는 행위였네요. 하나님이 나의 미래를 알고 선하게 이끄신다는 것을 믿지 못하니까 다른 데서 답을 찾으려는 거고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이제 이 모든 내용을 정리하면서 점쟁이나 무당을 찾는 것의 최후를 알아볼까요? 요한계시록 21장 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하는 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모든 사람들과 심지어는 그 귀신이나 악한 영들까지도 심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무당도 점쟁이도 어떤 악한 영도 하나님처럼 할 수 없습니다. 미래를 진짜로 아시는 분, 우리의 장래를 선하게 이끄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불안할 때, 미래가 두려울 때 해야 할 것은 점집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거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벌써 어느덧 마칠 시간이 다 됐네요. 오늘 방송을 통해 깨달은 점이나 느낀 점이 있다면 함께 나눠볼까요?
저는 오늘 점집을 찾아가거나 방토를 하는 마음의 뿌리가 불안이고 그 불안의 근원에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이제까지 점집은 그냥 미신이니까 안 된다고 단순하게 생각했는데 사실은 이미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문제라는 걸 알게 되었고요. 그리고 내 미래를 아시는 하나님을 내가 이미 알고 있다는 생각이 정말 큰 위로가 됐습니다.
네, 사람들이 점쟁이에게 상담하는 것이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보다 다른 것에서 답을 찾으려고 했던 행동이었다는 걸 알게 됐어요. 불안할 때 하나님을 찾고 구해야 한다는 걸 확실하게 알게 되어서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네, 아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미래를 통째로 알려주시는 분이 아니라 오늘 하루를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도록 우리의 길을 지도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불안을 점쟁이나 귀신이 아닌 하나님 앞에 가져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용기이고 믿음입니다. 북조선과 남조선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며 오늘을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일상을 영화롭게.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지도자의 자리를 물려주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교회 공동체의 차기 지도자를 세워갑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온전한 믿음과 진실한 순종으로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받는 북지른 성도님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진행을 맡은 예종 목사,
임윤슬,
김솔입니다.
자매님들은 살아있는 교회란 어떤 교회라고 생각하시나요?
제가 생각하기에 살아있는 교회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그리고 건강한 교회 공동체로서 지역사회에까지 영향을 끼치는 그러한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저도 믿음이 신실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성도들이 많은 그런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주 말씀 감사합니다. 교회가 살았는지 죽었는지를 가장 잘 말해주는 성경 본문이 있습니다. 바로 요한계시록인데요. 요한계시록에는 지상교회를 대표하는 일곱 교회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살아있는 교회보다는 죽은 교회가 많다는 것도 생각나고 죽었다고 진단받았던 사대교회도 생각납니다.
그렇죠. 사대는 고대 루디아 왕국의 수도로 금 생산지여서 돈이 넘쳐났고 금과 관련된 제조업이 발달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주변 강대국들이 사대를 차지하려고 해서 전쟁이 잦았습니다.
돈이 있는데 전쟁은 잦다 보니 종교에 대한 열망이 강했었던 지역이었다고 새록새록 생각나네요.
사대 교회도 부유했습니다. 성도가 많고 헌금이 많이 거치고 봉사도 많이 해 교회가 살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사대 교회를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 보셨습니다.
겉으로 보면 왕성한 생명력을 보이는 교회 같았는데 그런 겉모습 예측과는 달리 죽은 상태였다는 것은 언제나 충격입니다.
이런 상태가 4대 교회만의 모습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이 두렵습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15장 16장의 말씀을 나누려 하는데요. 여기에도 살아있으나 죽은 자로 다루어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을 다스리는 왕으로 세워졌음에도 하나님 말씀에 거듭 불순종했던 사울왕 말씀이군요.
그렇습니다. 성 어거시틴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린 것처럼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모든 것이 당신에게 달린 것처럼 일하십시오. 기도만 하고 일하지 않거나 기도하지 않고 일만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닙니다.
기도하되 우리의 한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이 달린 것처럼 기도하고 맡겨진 일을 하되 우리에게 모든 것이 달린 것처럼 충성스럽게 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명심하겠습니다.
진정한 신앙은 기도로 시작하여 순종으로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리는 왕의 가장 중요한 의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즉 순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임무입니다. 사무엘은 사울 왕에게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사울과 백성들이 의기투합해서 사람이든 짐승이든 가치 없고 낮은 것은 진멸하고 좋은 것만 남겼습니다. 이런 부분적인 순종은 순종이 아니라 불순종이죠.
이 불순종은 훗날 부메랑이 되어 돌아와 페르시아 포로기 때에는 아말렉 출신 하만 때문에 유다인들이 멸절당할 뻔한 아찔한 일까지 있었습니다.
잘 기억하고 계시네요. 사울의 불순종 후 하나님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했는데 하나님은 대단히 가슴 아픈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1절입니다.
내가 사울을 세워 왕 삼은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쫓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이루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하나님은 사울이 한 일을 모두 지켜보셨습니다. 그리고 사울을 왕 삼은 걸 후회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세워 후회하셨다는 말이 없으셨는데 얼마나 속이 상하셨으면 이러셨을까요? 사무엘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깊이 근심하며 온 밤을 세우며 부르짖은 이유를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사무엘이 근심했다고 했는데 여기서 근심하다는 분노하다는 뜻입니다. 사무엘은 왕을 세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철저히 훼손되고 파괴된 것에 분노한 것입니다. 이 일이 사울만이 아니라 백성 전체에 가져올 파장을 알기에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사무엘은 사울이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을 수 있도록 온 마음을 세우며 기도했을 것입니다.
사무엘이 퇴임식 때 왕과 백성들을 위해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역시 사무엘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린 것처럼 기도했고 모든 것이 자신에게 달린 것처럼 일했네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사울이 한 행위를 들은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채비를 할 때 또 분노할 만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 사무엘상 15장 12절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혹이 사무엘에게 고하여 가로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돌이켜 행하여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하나님의 말씀을 임의로 바꾸면서 불순종해놓고 감사의 기념비가 아니라 자기 영광을 기리기 위한 기념비를 세우다니요. 사울은 점점 잘못된 길을 가고 있네요.
사울이 사무엘을 보자 자신이 하나님의 명령을 행했기 때문에 사무엘이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자랑스럽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부촌 성도님들, 사울이 보여주는 것처럼 불순종이 거듭되면 죄에 사로잡혀 자신이 어떤 자리로 떨어졌는지 전혀 알지 못하게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참으로 무서운 영적 질병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항상 자신을 살피며 깨어있는 자가 되겠습니다.
사울은 자신이 한 일을 사무엘이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사무엘은 단도직입적으로 죄를 지적하지 않고 애들로 말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4절입니다.
사무엘이 가로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미니까?
이 정도의 말만으로도 마음에 찔림이 있어야 했는데 사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울이 얼마나 태연하게 변명을 하는지 보십시오. 사무엘상 15장 15절입니다.
사울이 가로되 그것은 우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양과 소는 백성들이 여호와께 제사하기 위해 가장 좋은 것을 남긴 것이라고 하는군요. 잘못이 있다면 백성에게 있고 여호와께 제사하기 위해 한 것이기 때문에 잘못도 아니라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사울은 책임을 백성에게 돌렸고 사울에게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아니라 당신의 하나님일 만큼 멀어져 있습니다. 변명만 늘어놓는 것에 사무엘은 정면으로 사울의 죄를 지적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보잘것없던 사울에게 베푼 사랑과 은총을 상기시킨 후 여호와의 명령을 청정하지 않고 왜 탈취하기에만 급급했느냐 책망했습니다. 사무엘이 문책에도 사울은 백성에게 책임을 돌리며 자신의 무죄를 주장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0절 21절입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취하였나이다.
사울은 자신의 공로와 업적을 자랑하고 싶어 아각을 사로잡아왔고 전리품 욕심에 하나님의 명령은 임의대로 바꾸어버렸습니다. 사무엘은 이 문제의 심각성과 하나님의 심판을 전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입니다.
사무엘이 가라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니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사무엘서의 가장 유명한 말씀 중에 하나인데 너무 심각한 상황 속에 나온 말씀이라 안타깝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양의 기름보다 낫다는 말씀은 항상 마음에 새겨야 할 말씀입니다.
맞습니다. 사울의 행위는 점치는 자와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은 매우 심각한 것이었습니다. 왕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왕을 버린다는 심판이 선언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는 건 사흘만이 아니어서 마음이 더욱 무거워집니다.
우리도 마음 깊이 새겨야 할 말씀입니다. 이 지경이 되자 사울은 비로소 내가 범죄하였다고 죄를 고백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4절입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사울은 거듭 무죄 주장을 하다가 심판이 선언되니 그걸 번복해 죄를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죄를 짓게 된 이유를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들었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빌라도 총독은 예수를 놓아주려 했으나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군중들이 밀란을 일으킬 수 있다는 협박과 여론 때문이었습니다.
정치인들에게 백성들의 목소리는 신의 목소리와 같은 것이군요. 사울은 백성들의 목소리에 신경을 많이 썼던 것이군요.
이렇게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은 사울만의 모습이 아닌 것 같습니다. 힘들어하는 이유가 하나님을 의식해서가 아니라 사람들을 의식해서인 경우가 많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반하는 요구를 할 때 용기 있게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사울이 간청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5절입니다.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사울의 이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려고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과연 진심일까요? 애굽의 바로왕이 여덟 번째 재앙인 메뚜기 재앙을 겪은 후 자기 죄를 용서해달라고 간청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재앙을 거두시자 다시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갔었지요. 진심이 아니었습니다.
사울에게도 다른 속셈이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30절입니다.
사울이 가로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총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의 앞과 이스라엘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사울의 마음은 백성들과 장로들에게 높임받고자 하는 데 있었던 것이군요.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선언을 듣고서도 이러고 있다는 것이 참으로 충격적입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이 죄를 지적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자신을 멀리할까봐, 성령이 떠나고 구원의 감격이 사라질까봐 노심초사하며 필사적으로 기도한 것과는 완전히 대조적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의 요청을 거절한 것을 보면 사울의 마음을 간파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사무엘이 떠나려고 하자 사울은 사무엘의 옷자락을 찢을 정도로 붙잡았습니다. 사무엘은 찢어진 옷을 바라보며 결정적인 선언을 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8절입니다.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서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치 않으심이니이다.
이스라엘 나라를 사울에게서 다른 이웃에게 떼어주신다는 선언인데 그가 누구인지는 곧 밝혀집니다. 사무엘은 이 일은 번복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쐐기를 박았습니다.
하나님보다 사람들의 시선과 평가, 자신의 체면과 위신만을 의식하며 산 자의 최후가 이런 모습이군요.
맞습니다. 이런 절망적 상황에도 사울은 끝까지 백성들 앞에서 자신의 체면만을 생각했습니다. 사울의 요구대로 사무엘이 사울을 따라가 함께 여호와께 경배했는데 사울이 여호와께 버림받았지만 한동안은 왕직을 유지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무엘은 사울이 미완으로 남긴 임무를 완수합니다. 사무엘상 15장 33절 35절입니다.
사무엘이 가로되 내 칼이 여인들로 무작해 한 것 같이 여인 중 네오미가 무자하리라 하고 그가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서 아각을 찍어 쪼개니라. 이에 사무엘은 남하로 가고 사울은 사울 기브아 본집으로 올라가리라.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로 이스라엘 왕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사무엘은 사울이 자기 영광을 위해 남겨둔 아각을 찍어 쪼개 진멸을 완수했고 이후 사무엘은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보지 않았고 사울을 위해 슬퍼했는데 죽은 자처럼 애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다는 것은 사울은 살아있으나 죽은 자와 마찬가지였기에 사무엘이 죽은 자를 곡하듯 애통했던 것이군요.
그렇습니다. 사울은 왕직을 유지하고 있으나 이미 버림받은 왕이었습니다. 사랑하는 부신 성도님들, 살아있으나 죽은 자의 모습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항상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끼어 있으십시오.
아멘.
장래일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속해 있어 우리는 그것을 알지 못합니다. 다만 우리 삶의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이 병행할 것은 분명합니다. 전도서 7장 14절을 말합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하나님의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사람으로 그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저도 좋아하는 성경 구절 중 하나입니다. 형통한 날만 있지 않을 것이기에 교만하지 않아야 하고 곤고한 날만 있지 않을 것이기에 절망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울에 대한 하나님의 결정은 본복할 수 없는 최종적인 것이었습니다. 사무엘은 오랜 시간 슬퍼하고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기름을 뿔에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 아들 중에서 한 왕을 예선하였음이니라.
사무엘은 하나님이 사울을 왕 삼으신 것을 후회하시며 버리신 것 때문에 이스라엘의 장래가 심히 걱정되어 슬퍼했을 것 같습니다.
자신이 선지자 노릇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에 대한 자책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사무엘은 사사로 온 것을 위해 슬퍼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나라와 민족, 교와 열방을 놓고 우는 자들입니까? 예수님은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울면 훗날 웃게 될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이제 그만 슬퍼하고 새 일을 할 것을 명하십니다. 새 일이라 하는 것은 뿔에 기름을 채워 베들레헴으로 가 이새의 아들 중에서 한 아들에게 기름을 붓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버린 사울 대신 하나님이 예선한 왕이 될 사람이 예비되어 있다는 것이군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부지런 성도님들, 바뀌지 않는 현실 때문에 너무 슬퍼하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시고 미래를 내다보시고 준비하며 삶을 열어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북조선을 위해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것들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에 머뭇거림이 없었던 사무엘이 두려움을 보였습니다. 지형적으로 사무엘의 본거지인 라마에서 목적지인 베들레헴으로 가려면 사울이 거하는 기브아를 지나가야만 합니다.
사무엘로부터 노골적으로 죄를 지적받고 앞날의 운명을 들은 후 서로 헤어진 상태이니 사울의 감정이 좋을 리 없지요.
게다가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새 왕을 세우는 것인데 반역으로 비춰질 수 있어 두려워했군요.
그러나 하나님은 대책 없이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위험을 피할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제사를 드리러 왔다고 하라는 것입니다. 위험 때문에 불순종하면 문제를 만나지만 위험 속에서도 순종하면 대책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목사님,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신 분인데 다윗을 위해 거짓말을 용인하신 것인가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의 신변 안전을 위해 연막을 치신 것뿐이고 실제로 제사를 드렸으므로 거짓말을 용인한 것이 아닙니다. 거물급 선지자가 베들레헴에 오자 장로들은 떨림으로 영접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4절입니다.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에 이르매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가로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베들레헴 장로들은 평강을 위해서 오신 것인지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두려워하는 것일까요? 첫째, 선지자는 심판과 재앙과 관련 연관된 인물인데 암송아까지 끌고 와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니 베들레헴이 뭔가 큰 죄를 지은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둘째, 사울과 사무엘의 관계가 틀어졌다는 것을 알고 있어 사무엘의 방문으로 정치 보복을 당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베들레헴 사람들의 두려움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네요.
기름 부음 받을 다윗은 이스라엘의 평강을 가져다주는 자가 될 것이지만 그 전에 많은 사람이 죽고 다윗도 많은 연단을 받아야 합니다. 사무엘은 평강을 위해 만노를 안시시키며 하나님의 지시대로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제사에 청했습니다. 이새의 아들 중에 하나님이 예선한 자를 찾기 위해 사무엘은 장남인 엘리압부터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엘리압을 본 순간 마음이 끌렸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실 만한 자로 생각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는 유명한 말씀이네요. 사실 용모와 키에 관해서는 사울 만한 자가 없었죠.
맞습니다. 하나님은 또 다른 사울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외모가 아니라 중심, 마음을 보라 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심히 부패하여 보고 싶은 것을 보려 하고 듣고 싶은 것을 듣고자 합니다. 마음의 끌림이라는 것이 얼마나 잘못될 수 있는지를 유념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새의 일곱 명의 아들을 모두 살펴보았지만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는 없었습니다. 그러자 남은 아들이 있는지를 물었고 이새는 막내가 있는데 양을 지키는 중이라 했습니다. 이처럼 다윗은 말재요 양을 지키는 자로 초대된 완전수인 일곱 중에도 없는 하찮은 자였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눈에는 별 볼 일 없는 자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는 위대한 자가 되는 것이군요.
맞습니다. 사무엘은 다윗이 오기 전에는 식사할 수 없다 했습니다. 양을 치는 다윗을 데려오는데 상당한 시간이 흘렀을 것입니다. 사무엘과 장로들과 이새의 가족들 모두 다윗 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윗이 도착하자 사무엘이 예리한 분별력으로 살펴보았고 마침내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기름 부음을 공적으로가 아닌 사적으로 행했고 그 의미에 대해 사무엘은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이 이 사실을 알게 되면 다윗과 그 가문이 멸절당할 수 있는 큰 일이기 때문이겠죠?
그렇습니다.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고 하지만 다윗의 기름 부음을 목격한 사람들 중 어느 누구도 이것을 발설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에게 알려지면 안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입니다.
사무엘이 기름부를 취하여 그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이제 다윗은 평범한 이새의 여덟째 아들이 아니라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될 자입니다. 하지만 다윗이 왕이 되기까지에는 긴 고난의 길을 지나야 하기에 하나님은 감당할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렇군요. 보잘것없는 소년 목동의 중심을 보시고 위대한 왕이 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간절히 주님을 찾고 갈망하십시오.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해 주를 바라보십시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낫기에 주를 찬양하고 송축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 귀하게 사용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방송을 마칠 시간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북진우 성도님들,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사울이 거듭된 불순종 때문에 그를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 말씀하셨습니다. 사무엘은 이 말씀을 들은 후 근심하며 나라를 위해 온밤을 지새우며 부르짖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뜻과 점점 멀어지고 죄에 사로잡혀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까지 세웠습니다. 그리고 아말렉을 진멸하지 않은 것은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하고자 했던 거라고 변명했습니다.
사무엘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전하며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도 왕을 버린다는 심판을 전했습니다.
그 순간에도 사울은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고자 죄 용서를 구하고 여호와를 경배하게 해달라 청합니다. 사무엘이 거절하고 떠나려고 하자 사울이 다급하게 붙잡았던 사무엘의 옷자락이 찢어졌고 그것을 보며 사무엘은 나라를 사울에게서 떼어 왕보다 나은 이웃에게 주셨다는 결정적 선언을 합니다.
사무엘은 사울이 자기 영광을 위해 남겨둔 아각을 찍어 쪼개 진멸을 완수했고 이후 사무엘은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보지 않았으며 사울을 위해 죽은 자에게 하듯 애도했습니다.
하나님은 슬픔을 그치고 베들레헴으로 가서 이새의 아들 중 한 명에게 기름 부으라 명하셨습니다. 사무엘은 두려워하는 성읍 장로들을 평강을 위해 왔노라 안심시키며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제사에 청했고 하나님은 용모와 키를 보지 말고 중심을 보라고 하셨습니다.
이새의 일곱 명의 아들 모두 사무엘 앞에 지나갔지만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는 없었습니다. 사무엘은 남은 아들이 있는지 물었고 이새는 양을 지키고 있는 막내 아들 다윗이 있다 했습니다.
다윗이 도착하자 사무엘은 예리한 분별력으로 살펴보았고 마침내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후 다윗은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었습니다.
하나님만을 갈망하는 하나님 마음의 합한 자가 되어 하나님의 필요하신 때에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아멘.
차세대 지도자들을 세워가는 현 지도자들은 사울의 거듭된 불순종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신다 말씀하시자 사무엘이 근심하며 나라를 위해 온 밤을 지새워 기도했음을 알려주며 사무엘이 나라를 위해 근심하며 중보의 사명을 감당한 것처럼 나라를 위한 중보자가 되라 권면하십시오. 사울이 아말렉 진멸 명령에 불순종한 것에 백성들이 제사를 위해 그렇게 한 것이라 변명하자 사무엘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말하며 하나님이 사울을 폐하신다는 엄중한 심판이 내려지는 순간 사울은 그가 백성을 두려웠기 때문이라고 죄를 고백하면서도 그것을 놓지 못했음을 알려주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음을 꼭 가르치십시오.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사울을 대신해 베들레헴의 이새의 아들 중 한 명에게 기름 부으라 명하시며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고 중심을 보라 하셨고 양을 지키던 말지 아들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기름 부음을 받고 성령에 충만해졌음을 알려주며 하나님만 갈망하는 주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되라고 가르치십시오. 은혜와 평강의 하나님은 언제나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